금요일 밤마다 한 방송사에서 가수를 뽑기 위해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그걸 매주 금요일마다 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가 한 번씩 밤늦게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음악성이 전혀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잘하는데 역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전문가들은 예리하게 골라냅니다. 어떻게 된 판인지 당신은 당신의 목소리에 안 맞는 곡을 선곡을 해왔으니까 선곡할 줄 아는 것도 음악가이자 가수의 재능이니까 당신은 재능이 없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역시 저 사람들은 대단한 음악가들이구나. 목소리에 곡이 맞는지 안 맞는지까지 다 헤아릴 줄 알고 어떤 부분은 미세하게 반음이 낮았다, 반음이 높았다, 그리고 지적하는 부분 저는 참 놀랍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똑같이 들리는데 다 그런 걸 지적해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이 음악가들이 딱 사람들을 분류를 요즘은 합니다. 여섯 명쯤 나오면 세 사람 여기 서시오, 세 사람 여기 서시오. 그래놓고 그 그룹 세 명 세 명으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 이름을 딱 부르면서 구자훈 씨. 갑자기 긴장이 되죠. 어떤 때는 그 이름을 부르고 탈락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당신은 아내를 잘 골라서 합격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딱 불리는 순간 한쪽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이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꿈을 펼쳐왔고 그 모든 과정을 지나왔던 수고들에 대한 사실은 보상이라도 받는 거죠. 영광입니다. 크라운입니다. 왕관입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에 있는 또 한 그룹은 떨어지는 겁니다. 가차없이 떨어지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 프로를 가만히 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 자리에 그 방송사는 그 음악가들 가수들을 아마 전권을 위임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고, 물론 PD들과 화면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또 스태프들하고 또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의논을 할 겁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의 이름을 딱 부르는 순간 왕관입니다.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그래버리면 그 사람은 영광의 반열로 올라가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이름 부르지 않는 또 한쪽 부리는 가차없이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의 구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 우리들에게는 구원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실은 가차없는 심판이자 사실은 형벌로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그 영광을 기준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한쪽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으로, 또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영원한 형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두 부류로 그렇게 나뉘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7, 8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준으로 두 부류로 사람이 나뉠 것을 이와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로서 선한 일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적인 욕심만 가득하여 진리를 거스르고 옳지 않은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와 화를 내리실 것입니다. 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방송사에서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 사람들이 중립지대죠. 원래 다 똑같이 신청을 했다가 한 사람은 됐다가 안 됐다 이런 차이지요. 근데 성경은 구원을 설명할 때는 사실은 중립지대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타락 가운데 있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을 영광 가운데 초대하시는 생명으로 부름받고 다른 사람들이 중립 가운데 있는데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자연스럽게 죽음에 계속 처해있다라는 차이입니다. 구원과 심판 모두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가 원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죄의 값을 담당하면서 계속 형벌과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경험하도록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 형벌 이 모두는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모든 심판과 저주 역시도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2장 7, 8절의 내용에 의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요. 동시에 그 영광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앞에 예배하는 선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동시에 심판의 사람들은 이기적인 자기 욕심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악된 욕망과 죄성의 지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지 아니하고 거스르고 그 말씀을 반대하면서 불순종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서 한때는 한국교회가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막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이단 종파가 구원파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구원파가 말하는 그런 식의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십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따지듯이 성경은 구원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2장 7, 8절을 가지고 적용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주일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 정말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기를 바랍니다라는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구원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물론 예배당을 벗어나고 주일 예배를 벗어났을 때 여전히 우리 속에는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구원이 사라져버리거나 갑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벗어나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 이거는 아직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내 속에 내 밖에 있는 죄악된 욕망을 완전히 우리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이기지 못한 연약한 신앙 때문이지 구원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어떤 위대한 종교개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두렵고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구원 받은 증거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동을 심어준 결과로 그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를 와도 저 설교가 저 말이 성경을 읽어도 이것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계속해서 악감정이 들고, 설교를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팽개치고 저주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 저주할 때 그는 똑같이 교회당에 앉아있어도 아직 구원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이 아직 역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사실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알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앙의 양심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구원하기로 했는지 어떤 자를 버려두기로 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에게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던 파라오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8장 내용을 통해서 지난주에 설교하기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살펴봤는데요. 혹시 기억납니까? 두 번째 재앙의 내용이 뭐였죠? 뭐가 올라왔어요? 몸 속에, 이부자리 속에 개구리. 세 번째는? 이, 네 번째는 파리떼. 그 다음 첫 번째 재앙이 뭐였더라? 어이구, 기억하시네요. 네 가지를 다 외웠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네 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막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고집을 꺾지 않고,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고하고 간악하고 애써 의도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이 파라오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고집스러운 것이, 만물 중에 가장 심각한 부패와 더러움의 상징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타락한 자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더랬죠. 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납니다. 이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심판의 강도가 세워지고 한쪽에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커질수록 심판이 커지고 있고 구원이 커지고 있는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 영광을 거부하고 있는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겐 심판이 더욱더 거세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날수록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는 반면에 계속 거부하고 있는 파라오와 이집트의 심판의 모습은 점점 더 거세어집니다. 오늘 보면 9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통해 예배 받으실 것을 강조하잖아요. 예배를 받으실 것을 강조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를 확인하면서 그것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사람의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내 백성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기를 원한다. 나는 예배받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동시에 그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그 영광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사역들, 그 일을 방해하는 파라오에게는 이제 드디어 다섯 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이집트의 가축들,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들을 병들어 죽게 하는 재앙을 경고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악질이 번져서 이 악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히브리 성경 원어를 살펴봐도 분명하게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힌트를 얻는 것 중에 하나는 짐승들에게 퍼지는 악독한 전염병. 마치 구제역 생각이 나죠. 사실 우리는 구제역 때문에 온 지금 지난 12월부터 1월, 2월까지 석 달 동안 온 한반도가 홍역을 앓고 있는데 구제역뿐만 아니라 조류독감까지 겹쳤습니다. 어제 지나가는 뉴스를 보니까 구제역 때문에 땅에 파묻은 소나 돼지가 330만 마리. 그런데 조류독감 때문에, 구제역 때문에 오히려 덩치가 작은 새들이 사실은 뉴스에 안 떠서 그렇죠. 오리하고 닭들이 조류독감 때문에 파묻은 양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550만 마리예요. 석 달 동안 대한민국 한반도에 구제역 때문에 소와 돼지, 염소, 사슴, 그 다음 조류독감 때문에 오리나 이런 날아다니는 새 종류 다 합쳐가지고 땅에 매몰 처분된 게 880만 마리라는 거예요. 이야기 들으니까 난 가슴이 뭉클하고, 이 뭉클은 감동의 뭉클이 아니고 그냥 쓸어내릴 만큼 막 그냥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조류독감 이걸 제외하고 구제역만 가지고 재산 피해를 따져보면 1조 5천억 원? 와, 이 1조 5천억 원 대한민국에 있는 대학생들 등록금을 다 무료로 해도 되는, 남는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이집트에 발생하는 이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4절 5절에 보니까 이 일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구제역 때문에, 어디서 들어온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는 이 다섯 번째 이집트 땅에 벌어지는 이집트의 짐승들이 팍팍팍 쓰러지면서 죽어가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것을 나타내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은 한 마리도 안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까지 하나님이 정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이집트의 짐승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 재앙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정말 다음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다음날 말씀대로 이집트의 가축들이 갑자기 떼죽음을 확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짐승은 한 마리도 안 죽고 쌩쌩하게 풀을 뜯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이 죽기 시작합니다라는 보고를 받는 파라오가,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제 들은 게 생각나잖아요. 사람을 조용히 어디로 보내느냐.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의 짐승들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조사를 보내보니까 진짜 이스라엘의 짐승들은 한 마리도 안 죽고 이집트의 짐승들만 모두 죽는 그런 사태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은 파라오가 흉내로라도 아이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보다,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이란 신이 이렇게 대단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가 보다 라고 인정할 법 하잖아요. 근데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을 보이면서 이 말은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이 현상을 보고도 눈앞에 그 상황을 보고도 인정하기 싫다라는 겁니다. 내 종들에 불과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내 종들이 믿는 신은 이집트의 신들보다 종에 불과할 텐데 종들이 믿는 신을 인정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났겠지 계속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완악함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당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 가축들은 가장 중요한 재산의 목록들입니다. 뭐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보다 그 당시에 가축 한 마리 말이나 낙이나 낙타나 소와 양들은 더 큰 가축의 목록이고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었을 가능성이 더 높지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한 마리 한 마리를 가지고 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냥 재산의 목록 1호, 2호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신으로 우리 가족들의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신으로까지 숭배하는 겁니다. 암소는 핫소르. 특별히 암소는 뭐예요? 새끼를 자꾸 낳아주잖아요. 그래서 소가 한 마리 됐다가 암소는 새끼를 뵈면 두 마리로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소는 핫소르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딱 붙여서 암소에게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소야, 오, 핫소르 신이야. 이 제사를 지는 거죠. 대신 수소는 또 뭐예요? 새끼는 못 낳지만 농사를 지어야 될 그 농경시대에 수소가 전기를 가고 막 와 이를 힘의 상징이거든요. 수소를 또 똑같이 이 수소가 힘있게 밭을 갈아줘야 우리가 보리든 밀이든 삶이든 농사를 잘 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의 상징인 수소는 이름을 아피스 딱 이름을 붙여놓고 아피스 신. 이게 암소도 신이고 수소도 신이고 신이 아닌 소는 없지요. 소는 중간소가 없잖아요. 암소 아니면 수소. 트랜스젠더 소는 없잖아요. 암소 아니면 수소. 암소도 신, 수소도 신. 그럼 모든 소는 다 신이라는 결론입니다. 핫소르 아니면 아피스.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다 신인 거죠. 이렇게까지 짐승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이집트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참되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이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데 소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있고 소가 마치 자신들에게 번영을 주는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게 이 소의 무기력함을 심판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들을 심판하고 있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 재앙의 내용입니다. 엄청난 재산의 타격을 받습니다.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한 번씩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어차피 멸망 가운데 있으니까 심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그것들을 시험하십니다. 우리에게 그것들을 흔들어서 하나님이 진짜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안전과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서 살짝 흔들어 보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건강을 너무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보다 건강을 더 소중히 여길 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흔들어 볼 때가 있습니다. 독감을 보내가지고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입술이 다부르트하게 만들어 부는 거죠,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을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물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물질에 사람이 한 번씩 싹 흔듭니다. 나는 지혜롭게 물질을 잘 관리했고 재테크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내 차가 그냥 막 담벼락을 집어가가지고 2억 손해보죠. 담벼락을 물리줘야 되고 담벼락이 금으로 만들어진 담벼락이니까 상대방에 팍 집밖에 만드는 겁니다. 2억 한 끌어 날라가죠. 되게 이런 표현이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떤 뭐 성도님들은 그러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그냥 이게 접촉사고 나가지고 아이고 50만 원 날라갔네 할 때 혹시 내가 11조 안 한 거 있나 뭐 되게 이렇게 점검하는 분들이 되게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한 번씩 흔들어 봅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태어난 유일한 아들 이삭 하나인데 그 아들이 우리에게 중고등부 아들처럼 디모데 캠프도 갔다 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보세요. 지금 고개를 숙여서 얼마나 열심히 설교를 받아 적는지 그래도 고개를 한 번씩 들고 설교자를 바라보거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삭을 하나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제물로 바쳐버리라.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는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이 고뇌 가운데 그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를 바칠 때 하나님이 내리신 결론의 말씀 이제야 하나님이 왜 몰랐겠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는데 인간적인 표현, 문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하나님의 신앙과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내 네 중심을 보니까 알겠다 이제 라고 사실은 우리에게 설명해주는 방식입니다. 우리에게 재산 목록 1호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해서 떨림으로 우리는 다른 것들을 두 번째, 세 번째로 내려놓고 그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도 이 자녀의 생명을 우리가 좌지우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원한 아버지라고 하는 것들을 어릴 때부터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낳았지만 하나님께서를 너를 낳도록 우리의 엄마 아빠의 몸을 통했을 뿐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계속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교훈해야 한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거나 빼앗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면 더더군다나 더 우리를 향해서는 하나님은 애정을 가지고 때로 연단하시고 말 안 들을 때는 징계하시고 채찍을 들었으라도 우리를 징계하고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시험이나 징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이제는 뭐 짐승만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몸을 향해서 직접 또 역시 공격이 가해오는데요. 모세에게 아궁이의 죄를 한 움큼 흘려서 하늘을 향해 샥 뿌려버리라는 겁니다. 한 움큼밖에 안 되는 아궁이 죄예요. 근데 이것을 뿌렸는데 온 이집트 땅에 다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날아가고 퍼져가지고 갑자기 바이러스로 변해가지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딱 심한 종기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 엉덩이나 허벅지에 100원짜리 동전만한 종기 놔보신 경험 있으세요? 와, 이거 뭐, 저는 없습니다. 옆에 걸린 사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이 바지 입는 것도 너무 괴롭고 잠을 제대로 못 돼가지고 엎드려 자고 이러더라고요. 의자에 앉는 것도 못 앉고 막. 엉덩이나 허벅지 쪽에 뒤쪽에 이 이따만한 종기가 나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파내야 어쩌겠습니까? 파내고 뭐, 아예 옛날식으로 말하면 고약 붙이는 거예요, 고약. 시커멓게 생긴 거 이렇게 종이해가지고 막 탁 신발라가지고 딱 붙이면 이제 이게 녹아 나오는. 이런 심각한 종기가 막 일으키도록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킵니다. 11절, 12절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이 종기가 심지어 이집트의 마술사들까지, 여기 마술사들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뉘앙스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술사들까지 종기가 났고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종기가 다 났지만 역시 파라오는 끄떡 하나 하지 않고 여전히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신의 이름, 질병이 오는 것을 막는다라고 할 때 질병을 예방하는 어떤 가상의 신을 만들었습니다. 세크메트라고 하는 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마술사들이 세크메트의 신의 이름을 불러서 집집마다 이렇게 돈을 받고 복채를 받고 기도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는 복채만큼 질병이 안 찾아오게 만드는 예방주사가 세크메트 신이라는 겁니다. 이 세크메트 신의 이름을 가지고 질병이 안 걸리도록 마술을 피우는 자들이 마술사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병이 발생을 했다면, 이제 병이 발생했으면 병을 치유하는 신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술사들이 역시 병을 치유하는 신으로서 순우라고 하는 신의 이름을 붙여놓고 순우의 힘을 빌어서 사람들을 낫게 하는 자들이 바로 마술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이처럼 질병이 찾아오지 못하게 세크메트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질병이 걸리면 순우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러가지고 기도하면서 질병을 낫게 하는 푸닥거리 역할을 막 푸닥거리를 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로 마술사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보세요. 마술사들까지 종기가 났다. 그러면 저거 몸에 있는 종기를 이 순우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쫓아내야 되잖아요. 아무리 순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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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도 종기는 쑥쑥쑥쑥 여기저기 더 나타나는 거죠. 이게 뭐 마술사들이 더 꼼짝을 못합니다. 그만큼 질병과 관련되고 질병을 멀리 떨어놓는 자로 인식되어 있던 마술사들의 몸까지 종기가 퍼졌다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과 질병까지도 다 통치하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을 무력화시키고 진짜 질병과 고통까지도 주관하는 이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점점 재앙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이렇게 재앙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고 이집트의 심판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중적인 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한쪽에서는 심판이요 또 한쪽에서는 구원으로 점점 더 그렇게 크게 역사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드디어 일곱 번째 재앙으로 발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파라오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왜 살려주느냐? 저는 이것도 참 궁금했는데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입을 빌어서 로마서 9장 15절 16절을 이렇게 읽어보면 하나님이 파라오를 택한 이유, 하나님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으로 선택하는 예정이 있고요. 그걸 작정이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도록 방치하는 선택, 그것을 유기, 버렸다라는 겁니다. 버려둠의 선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이 파라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유기의 작정, 유기의 선택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자가 이 파라오입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고집 가운데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그를 통해서 그 고집이 얼마나 악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악된 고집의 전형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파라오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가리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두루두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로 삼게 하겠다. 이게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고 죽일 수 있죠. 파라오 단방에 죽여버리면 끝나잖아요. 우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 10가지 재앙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급하니까.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게 급하다면 첫 번째 재앙 그냥 파라오 바로 그냥 막 나일강으로 피를 이렇게 탁 만들고 파라오가 갑자기 나일강에 뛰어들어서 죽게 만들어버리죠 그냥. 그리고 그냥 갑자기 무정부 상태가 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손들고 다 나와버리면 쉽잖아요. 예배하러 가야 되니까 빨리. 우리는 되게 우리 인간적인 생각들을 막 빌어서 빨리 그렇게 진행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쓰셔야 될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파라오와 이집트를 박살을 내고 완전히 멸절시킬까? 결과가 예배하는 것 자체 그게 그 일이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바랍니까? 이게 10가지 재앙이든 100가지 재앙이든 한 가지밖에 없는 재앙이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몇 등까지 얼마만큼의 재산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자꾸만 바꾸려고 그럽니다. 수치로 만들려고 그러죠. 몇 등까지 해야 얼마만큼 벌어놓아야 내가 몇 세까지 살아야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1년을 살고 죽든 30세에 죽든 내가 아무것도 없이 죽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도 자신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뜰 때 상당한 자유와 평안이 우리 속에 올 수 있습니다. 당한 우리 속에 고통하고 우리가 때로는 좌절하는 것은 내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의 끈앞풀들이 있어서 아직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만 방해하고 싶어하는 내 알량한 자존심이 남아있고 온전히 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미련 덩어리 세상에 대해서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내 속의 죄성 때문에 괴롭고 그것을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아직 안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괴롭지 하나님 아직 내가 이거밖에 못 이루었는데요 내가 아직 이까지 안 갔는데요 그런 것 가지고 가슴 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슴을 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여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요거밖에 모르고 있는데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싶습니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야 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 인생들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정도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파라오를 끈질기게 살려줍니까? 왜 아직도 그를 죽이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9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살려둔 까닭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어 내 이름이 모든 땅에 두루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파라오에게 고통과 재앙이 크면 클수록 모든 이집트에 관련된 그 주변국들까지 세상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거두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제가 출애굽기 설교할 때 앞부분에서 한번 인용했던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4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이 강한 신에게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은 광야에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온갖 괴로움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재앙을 보내가지고 괴롭혔던 재앙을 주었던 바로 그 신이 우리를 치러 오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무엘상 4장 8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출애굽기 9장과 사무엘상 4장까지는 시간적 간격이 400년 납니다. 400년이 지났던 시대예요. 트위터도 없던 시대 아니에요. 그때는 요즘처럼 일기도 안 쓰던 시대인데 요즘처럼 인터넷도 없던 시대인데 컴퓨터도 없던 시대인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야기가 다른 땅에 살고 있는 저 땅에 400년이 지난 그것도 블레셋 사람들의 기회까지 소문이 다 나가지고 400년 동안 전려내려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재앙하셨더라 재앙으로 치셨더라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드러나고 알려지는 계기로 삼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을 거두시는 방법은 이 땅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실 수 있어요. 그것도 역시 사무엘상 5장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당에 딱 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도 없는 땅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궤 혼자 다곤의 목을 땡그랑 쳐버리고 다곤을 넘어뜨리고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속에 있는 알량한 죄악들과 연약함들을 가슴을 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쓰여지지 다른 인간적인 열정이나 인간적인 어떤 모습이나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겉포장이나 외형적인 화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자꾸만 치환하기 시작할 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세속화의 그 기로에서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자기 영광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여기 일곱 번째 재앙까지 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 한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하는 게 없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짐승을 구분하고 그 몸을 구분하고 그 땅을 구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17절부터 26절 그리고 31절 32절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제 일곱 번째 재앙으로 이집트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려 들에 있는 들판에 있는 사람이나 들판에 있는 짐승이나 들판에 자라는 모든 식물들을 쳐서 초토화시키고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20절과 21절 참 신나는 장면인데요. 20절 21절 성경을 펼쳐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21절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급히 종과 짐승들을 안전한 곳으로 피하였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들은 종과 짐승들을 그대로 들에 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 종이나 사람들을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고 안 믿고 여전히 들판에 방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결과는 27절부터 30절, 33절부터 35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파라오는 그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화를 여전히 당합니다. 들판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은 다 죽었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불러들인 사람들의 종과 짐승들은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27절부터 30절, 33절부터 마지막 35절의 내용들을 계속 뒷부분을 읽어보면 파라오는 이제 급하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내가 잘못했다! 라고 시인을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라고 하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야 되죠.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이 파라오와 잘못을 시인했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입술로는 했지만 진짜 그의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그의 중심으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우박을 그치게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라고 허락해놓고 29절 30절 모세가 기가 막힌 반응을 보입니다. 29, 30절 이것도 우리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에서 나가자마자 여호와께 손을 들어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천둥과 우박이 멈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이 여호와의 소유라는 것을 왕에게 가르쳐주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왕과 왕의 신하들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파라오가 여전히 고집 피울 때까지 언제까지? 파라오의 아들이 죽을 때까지 여전히 파라오는 고집을 피울 것을 모세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기도로서 재앙을 거쳐도 아직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대로 자기 말대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변한 것을 보입니까? 3장, 4장, 5장하고 비교해가지고 9장까지 왔는데 지금 일곱 번째 재앙까지 오는 순간 모세가 변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파라오가 안 변하잖아요. 막 삐끼고 화내고 투정 부리던 그 모세가 이제 파라오가 정말 장자가 죽을 때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여유, 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여유, 일이 진행되고 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누가 변하느냐? 이게 모세입니다. 모세와 파라오의 반응이 딱 구분되는 게 보입니까? 모세는 구원의 백성입니다. 일이 진행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믿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파라오는 영광을 경험하고 심판을 경험해도 자기 입술을 보낸다 그래놓고 또다시 번복하고 번복하면서 끝까지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심판받는다의 특징입니다. 누가 구원에 합당한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주의를 지키고 내가 신앙의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 나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모습이 자꾸만 안 변할까에 대한 고민,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지나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뻔뻔하고 고집스럽고 이만하면 됐지라고 자부하고 교만 떠오르는 사람, 그는 어쩌면 착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마치 내가 이쯤 해주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 아닌가라는 거래하는 식으로 신앙을 생각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역시 재앙이 그치자 파라오는 마음을 바꾸어 버리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이 재앙은, 일곱 번째 재앙은 하늘의 여신, 하늘을 여신으로 간주하면서 누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요. 또 곡물을 재배하는 수학의 여신 오시리스를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숭배했는데 하늘의 여신인 누트와 수학의 여신 오시리스를 비웃고 무력화시키는 이집트와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심판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보세요. 이집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화를 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절시키고 불순종하면서 거부하니까 심판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일곱 재앙의 참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그의 행동이나 삶의 모습에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해서 심판의 백성인가,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파라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기의 완악함과 또 파라오로 인해 더 큰 심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심판이 거세어지고 더 크게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고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구원의 백성들도 있고 반드시 그것을 거부하는 심판의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특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백성들은 그 영광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그 영광 앞에 반응하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심판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완고한 고집과 이중인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은 예배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 설교의 내용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신약 성경이 뭐냐면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장 논리적으로 논문에 가깝도록 쓴 편지의 형식이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지만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 나눌 수 있고 뒷부분은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6장의 결론이 뭐냐? 소결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이 1장부터 11장입니다. 그 1장부터 11장의 소결론이 11장 33절부터 36절 로마서입니다. 성경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오늘 이 내용이 오늘 제가 드렸던 설교 내용의 소결론과도 연결되어지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가지고 계신 성경 어떤 거라도 좋으니까 개역 성경도 좋고 쉬운 성경도 좋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저는 쉬운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같이 읽습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참으로 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단 말입니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갑자기 이거 읽으니까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이 11장 33절 36절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게 뭘 뜻할까요? 구원을 말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인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를 강조하면서 결론으로 내리기를 바울이 감탄하면서 33절 36절 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지식의 부유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을 이 11장 막부분 끝부분에서 그렇게 감동하면서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위대함 구원을 입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12장부터 16장은 예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위대함을 덧입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12장부터 16장의 뒷부분인데 그에 대한 또 소결론이 12장 1절부터 2절이죠. 1장 12장 1, 2절 같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덧입은 자들은 영광에 참여하고 경험한 자들은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예배의 삶이 뭐냐? 주일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모든 생활 전체가, 삶 전체가 살아있는 제물로서 우리 몸을 다 드리는 삶의 예배.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예배로 나타나는데 12장 2절에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유행의 문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똑같이 거기에 가두려고 하지만 그 세상의 정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집트를 심판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영광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로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함으로써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핵심이고 그 영광의 가장 위대한 역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않는 대상들에게, 역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을 예배로서 표현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함께 예배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예배자로 삽시다.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은 중계방학을 다 했고 이제 열흘 남짓한 시간 남았는데 새 교육 환경, 이제 하나님이 올라가는 진급을 앞두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3월부터 내가 학교에서 또 내가 하나님 올라갔으니까 더 하나님의 영광을 가깝게 느끼며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동일하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이런 기도 많이 했잖아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기도 제목을 조금 바꾸어서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좋은 제자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어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우리 아이가 예수 믿는 선생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야, 이 애가 어떻게 이런 애가 다 있냐 세상에.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라네. 우리 아이가 우리 선생님에게 참으로 감동을 주는 아이가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영적 감화력을 끼치는 아이가 되어서 그런 삶을 통해 예배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열흘 동안 이제는 우리가 그 기도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 시간 찬송가 9장 하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찬송가 9장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영광과 능력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가슴 뚫리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 영광에 동참하는 삶이 이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교통하심이 주의 영광을 확인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로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